예, 지난주엔 제가 목이 좀안 좋아갖고 화해 부분 하다가 그냥 좀 앞에 부분만 감사합니다. 하다 말았는데 오늘 이 앞에 부분 잠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잠깐 보고 또 화해의 의미 그리고 화해의 수단, 화해의 직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9번째, 이번에 이제 화해에 대해서 오늘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제 하면, 구원에 관련된 9가지 교리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8번째 화해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화해의 의미에 대해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바로 이그 평화 또는 조화의 상태로 회복하는 어떤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소원한 두 당사자를 함께 불러 모으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게 된다. 이 화해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화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을 또한 긍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늘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고 죽도록 만드셨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참, 요즘에는 사는 게 고통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또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돈만 있으면 뭐,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그 주인이 돈이 많았었는데, 예전에 살던 집의 주인이. 그분이 얼마나 집에 있는 이 돈에 대해서 뭐랄까, 도둑이 들어올까봐 불안한지, 문을 잠그고 갈때 이중, 삼중으로 잠그세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많다고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참, 더 많이 벌려고 또 노력하면서, 고생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도록 그리고 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든 이 존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그 교제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것이 깨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목하게 되는, 적대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 육신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불편하시고, 인간은 물론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과 인간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하신 그 수단이 바로 이 화해, 화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화해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화해를 이루셨는가, 이러한 화해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화해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화해하게 하셨는지를 보는 그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화해의 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눴었죠. 그런데 이것이 깨진 것이죠. 그래서 이 화해라는 것은 아담이 이 아담의 원래 상태,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화해를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화해를 이루도록 해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외웠죠.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눠진 게 그게 화해 헌물.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이 되셨다. 온 세상에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드려서 아마 이번 주에 오늘 이제 김덕희 형제님이 이제 나눌 때 그 내용을 아마 같이 암송을 할 텐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해 헌물, 이 화해의 수단을 보면요. 사실 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로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소멸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시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의로우면,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물론 온 세상에게 이런 율법을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제 이 대표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제 길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제 이 의로움에 이르려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600가지가 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 주어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예. 뭐 주일날 안식일날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불 피우면 안 된다. 뭐 별 이제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다 어떻게 지킵니까? 외우지도 못합니다. 예. 600가지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내가 언제 죄 짓는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그게 율법, 뭐 이제 다 외우고 있어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예. 그래서, 사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일 다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바로 정죄, 죽음,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율법이 전부였다면 아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을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제 이 제사의 비유에서 바로 화해 헌물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도록 그 하시는 화해의 헌물이 되신 것이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 또한 죄인은 구원 안 받은 죄인.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맞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모형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화해하실 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막,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이제 우리 긍휼의 자리라는 거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하셨잖아요. 긍휼의 자리라고. 이 긍휼의 자리가 바로 이 화해에 대한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해 보면 이 성막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뜰이 있고 거기에 그 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모형이거든요. 하늘의 모형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이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지성소에도 보면 지성소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딱 그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이제 휘장 안에 있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법궤,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죠. 예, 증언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아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율법이 들어 있잖아요. 율법이. 이 율법이 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나가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만나를 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단 한 번 들어가서 이 속죄할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막 가운데서도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도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에서가 아니라 언약궤가 보면요,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죠. 그리고 만나가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이 있어요. 위에 덮는 거. 여기가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긍휼의 자리라는 그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긍휼의 자리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게 덮는 것이죠. 이게 긍휼의 자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룹이, 양쪽에 이제 그룹이 이 언약궤 이제 이 뚜껑, 그 긍휼의 자리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법궤라고 하면 이 안에 율법이 있고 여기 뚜껑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그룹이 있어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대제사장 모세에게도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율법 이 언약궤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가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있는 이 긍휼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 인간을 만나서 교제하시는, 만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성막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인데 제가 요걸 읽어 드릴게요.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이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넣을지니라. 이 증언이 뭐예요? 율법을 넣으라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내가 너희와 대화하리라. 근데 이 율법 가운데서가 아니라 긍휼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대화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 이 긍휼의 자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의 차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값대로 대해주시지 아니하시는 게 긍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 사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긍휼의 자리, 우리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그대로 이 죄값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로서 여겨주신다는, 긍휼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사람을 죄대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죄대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대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냥 죄인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예, 그냥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 맞아요. 우리를 죄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죄인인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무언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피라는 것이에요. 피. 예. 사실 이 긍휼의 자리라는 것은요. 긍휼의 자리라는 것은 그 긍휼의 자리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 긍휼의 자리 자체는요. 사람이 그냥 긍휼의 자리에 그냥 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나는 1년에 한번 그냥 1년에 한번 됐으니까 하나님 부르셔 갖고 긍휼의 자리 지성소에 휘장 딱 열고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 앞에 딱 섰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리 위에서 만나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긍휼의 자리 밑에는 바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는 오히려 심판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긍휼의 자리 위에 바로 이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이 이 피로 인해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율법이 덮여져 있잖아요. 피로 인해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뭡니까? 이 짐승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죽는 것과 율법이 만족되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은 정죄예요. 율법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져서 죽는 겁니다. 왜?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은 율법이 만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피가 덮을 때 그때 비로소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 즉 언약궤를 덮는 긍휼의 자리 위에 피가 뿌려질 때 그 피의 속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의 헌물이 죽고 그 피를 가져와 긍휼의 자리 위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자리는 피가 속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긍휼의 자리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심으로 사람의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문지방에 피가 뿌려졌을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피가 발라졌을 때 그 피가 덮여져 있으면 넘어간 거예요, 심판이. 예,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자리에서 이제 이 긍휼의 자리가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해라는 이 영어, 우리가 이 이제 영어 단어를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목사님께서도 창세기를 강의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면 화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카파르라는 이 뜻을 살펴보면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파르라는 뜻은 덮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화해라는 그 의미가 덮는 것이에요. 덮는 것.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또, 성경을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보면 이 카파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역청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역청. 근데 이 역청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 설명해 주셨죠. 역청이라는 것이 어디에 봅니까? 노아의 방주를 바를 때 역청을 바르죠. 그 다음에 모세가 갈대로 이렇게 그 궤에 있을 때 거기에 역청이 발라졌죠. 역청이라는 건 기름 이렇게 기름으로 해갖고 발라갖고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발라지는 거.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이 역청이라는 것이 사실 모형적으로 사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역청 그리고 이 긍휼의 자리 위에 이 뿌려진 이 화해 이게 다 카파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놓여져 있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 그 위에 뿌려진 피가 바로 속죄의 피고 죄의 요구를 덮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것 그것이 곧 화해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심판이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피 그것이 곧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 헌물의 피가 언약궤를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피에 의해 덮여져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잔이는 바로 피의 속죄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형적으로 이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예수님이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사실 성막은 모형이라 했잖아요. 하늘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서 그분의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하늘에 가서 뿌리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화해 헌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하늘로 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단 한 번. 몇 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딱 한 번 끝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성막의 실체가 되는 하늘 성소에 가셔서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 화해의 수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속사역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피 없이는 누구라도 영원한 저주만이 있을 뿐 화해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사역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을 의심합니다. 또 이런 것에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꾸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의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을 이 행위,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이 구원이라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구원의 이 조건이나 근거가 된다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렇게 사람의 이 행위의 근거를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죽음에 처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그 피가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에 이루어졌고 그분의 피는 영원토록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만 우리가 뭔가 할 때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속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에 보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래서 이 화해의 수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화해의 수단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이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이 율법의 대가가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정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죽음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이것을 이 율법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 참 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사실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대속, 그 구속, 화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 다 지켜봐라 이것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인간들에게 이 화해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다 돼서 좀 지났죠. 죄송합니다. 이 화해의 직분은 우리가 이 간단히 요것만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직분,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화해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받게 된 화해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많이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